왼손잡이 에웃의 정체, 사사기 3장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8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Left Handers Day예요. 왼손잡이의 날.
그런 게 있는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왼손잡이의 날이 왜 있을까요? 태욱 씨.
핍박받았어요.
그러면 어린이날이 있다는 얘기는 어린이가 핍박받아서. 그럼 아버지 날은? 오늘 왼손잡이한테 산 우리가 증언을 듣는데 왼손잡이는 오른손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살고 있답니다. 에웃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오른손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프리빌리지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우리 태욱 씨 말하면 그 반대랍니다. 네. 장애자랍니다. 장애자. 그런데 왼손잡이가 된 이유가 태욱 씨 유전이에요? 습관이에요? 모르죠. 네, 오늘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인슈타인, 피카소, 베토벤, 빌 게이츠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50% 이상 트루먼, 포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다 왼손잡이랍니다. 이분들이 우선 미국 대통령 반 이상 그리고 천재들이 왼손잡이래요. 이들에게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핍박은 맞는다 그러지만은.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대통령 그 경쟁을 한 그 밥돌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분은 2차 대전 때 오른손에 부상을 입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잡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왼손잡이가 될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맞춰보세요.
50%.
왜요? 이야, 정말 너무 똑똑한 거 있죠. 팔이 두르니까 확률적으로 50%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유전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걸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요. 오른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낳게 되었다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왼손잡이는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9에서 18%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6%. 미국이나 유럽은 12에서 15%. 아이가 3살 정도 자라면은 그때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왼손잡이가 되는지 오른손잡이가 되는지. 그러니까 유전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왼손잡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뭘까요? 어릴 때부터 오른손을 쓰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시킨대요. 그렇지만은 서양에서는 뭐 이런 거 아무런 없더니 그러고 방위한 결과가 그렇다고 그러고. 자,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왼손잡이예요.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동생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재주가 있어요. 바둑은 아마추어 유단자입니다. 당구는 천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위를 안 삼는다. 그리고 운동, 뭐 게임, 오락, 자전 무엇인지 손만 댔다 그러면 프로급이에요. 다 추정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 동생이 왜 이렇게 프로급일까요? 제가 참 내 동생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제 동생이 뭐든지요. 당구를 치든지 뭐 탁구를 치든지 뭐 바둑을 입은 바둑든지 밥을 먹든지 양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한 손을 쓰는 제가 양손을 쓰는 동생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아, 못 따라갑니다. 우리 태혁 씨 밥 먹는 왼손 잡에게는 장점은 운동, 특히 야구에서는요. 야구에서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손 선수는 왼손 투수나 타자와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왼손잡이에게는 결정적인 장점은 뭘까요, 태혁 씨? 오른손 사회에서는 왼손을 의도적으로 발달시켜서 특히 우리나라요. 궁극적으로 양손잡이가 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만 쓰는 사람 없어요. 다 양손잡이에요. 그 결과 양쪽 두뇌가 골고루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머리도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왼손잡이는 실제로 양손잡이가 됩니다. 네, 요거 같아요. 저는 마우스를 쓰는데요. 컴퓨터 마우스. 이제 오른쪽은 자꾸 쓰다 보니까 오른쪽 팔목, 이게 통증이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것만 쓰다 보면요. 이거 하다 보면. 마우스를 그때부터요. 저는 한 꽤 됐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왼손 쓰기를 시작했어요. 마우스를. 처음엔 불편한데요. 나중에 똑똑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마우스에 관한 한 저는 양손잡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양손으로요. 마우스가 어느 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려해보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데 오늘 본문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명시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왼손잡이가? 왼손잡이 에훗의 정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펴볼 게 그겁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세를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이죠. 롯의 아들인데 이스라엘과는 친척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모압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함이래요. 이게 평소에 우리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 적에는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 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잘 들으십시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네, 오늘은 이렇게 번역이 뭐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벤야민, 벤게라, 벤 이스라엘 왼손잡이 야훗인데요. 여러분 여기 벤이 앞에 붙으면요. 그 사람의 아들 또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가 앞에 붙으면 그 사람 아들이죠.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바가 붙고요. 히브리어로는 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문에는 벤으로 다 불렀지만 해서 저 번역은 이상하게 됐지만요. 여기 보면요. 야민이라는 건 베냐민 지파할 때 그 야민, 벤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야민이 오른손 지파라는 얘기가 벤이 자손들이란 얘기고 야민이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벤게라라고 본문 되어 있는데 이건 게라의 아들입니다. 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자손. 네. 베냐민 지파가 오른잡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힘센 베냐민 지파한테 주어진 별명입니다. 그 창세기 49장 27절에요. 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웃긴 것을 낳는다. 네. 이게 야곱이, 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한테 한 유언이죠. 베냐민은 작은 지파지만은 이길처럼 사나워서 싸움을 잘할 거란 예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싸나운 사람. 네? 사도바오 또? 사울왕. 싸납죠, 둘 다. 네. 에훗은 오른손잡이 지파 중에 왼손잡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왼손잡이는 왼손잡이지, 오른편 지파 중에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별별일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특출한 사람이란 뜻일까요?
장인.
네.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에헛은 왼손을 훈련시켜서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노력형의 용사.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형의 준비한 용사를 쓰시니까 우리도 항상 준비하고 쓰임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그렇다죠? 그런데 과연 본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런 뜻일까요? 사사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큐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귀중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부터 들어와 이르되 왕이요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모여선 자들에게 다 물러간지라. 저기 손 보이죠? 한 큐빅은 요 오른손 요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한 사람에 따라 하겠지만 45cm 정도. 그런데 굉장히 긴 거죠. 이 칼이만 하면 굉장히 긴 칼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 이런 긴 칼을 감추고서 왕을 독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전통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에훗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감춘 이유는 경호원을 속이려는 것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감춘 이 긴 칼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다 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췄는데 어떻게 이 칼을 뺍니까? 빨리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호원은 그래서 오른쪽은 수색하지 않는데요. 특별히 베냐민 지방은 오른손잡이가 많다고 해서. 근데 에훗의 예상대로 이 무사히 몸수역을 통과하는데 양손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에 숨겨둔 칼을 보세요. 왼손으로 오른쪽에 숨겨둔 칼을 착 뽑아서 찌르는 건 문제가 없었대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돼요? 자, 오늘의 질문. 왼손잡이 에훗에게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아까 그겁니다. 왼손잡이라는 게 대부분 영어로는 left handed man이라고 훨씬 더 번역했어요. 그리고 가끔 use both and the like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네, 여기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아텔 야디아민. 여기 이텔은요, 이텔은 restrict예요. 그러니까 제한된이란 뜻이에요. 야드는 손이에요. 그리고 야민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오른손 제한된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번역하면은 오른손 장애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이 오른손 장애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오른손이 장애인데 왼손만 쓸 수 없으니까 왼손잡이가 됐는데 아까 그 밥돌처럼 단순히 왼손잡이로 번역을 합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소설까지 써요. 왼손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양손잡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전혀 성경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원문을 잘못 번역할까요?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라고 합니다. BC 한 3세기 정도. 왼손잡이가 된 이유는 그 이유를 생략해버리고요. 단순히 그냥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나머지 다른 번역들은 전부 다 처음에 번역을 할 적에 히브리 원문에서 번역을 못하고요. 그때 고대 히브리 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 70인경에서 번역을 해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그래서 그대로 따른 결과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연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를 우리는 직접 고대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 갖고 옛약 번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 불근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왼손잡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정체가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훈련된 용사가 아니고요. 오른손 불구로 인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오른손 장애자입니다. 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겠죠? 전통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데, 에웃은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훈련된 용사라는 뜻에서 사회에서 업신 여김을 받는 오른손 장애자로 해석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오늘의? 하나님은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절대 안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특히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자세를 보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을 택하는데, 에웃이 에웃 같은 오른손 지파에 있는 오른손 장애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까요? 그냥 죽어 사는 사람일 텐데. 자, 무슨 사연으로 에웃은 이 어려운 일, 왕을 암살하는 일을 감당하려 할까요? 그리고 부르심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수고를 마다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라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격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복음성과 찬송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은 참 고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 내 은혜가 족하다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자기의 그 고백입니다. 에웃이 나 같은 사람도 쓸 때가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애욕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바울한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경호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요. 오른손 불구자 애욕의 몸수색을 생략하는 마음도 주셨을 거예요. 애욕의 몸을 철저히 수색하지 않은 이유도 누가 보아도 경계할 필요가 없는 오른손 불구 아마 눈에 드러났을 거예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원들이 봤을 때, 뭐, 제가 뭐, 에그론이 어릴 만큼 거부였는데요. 이 오른판 불구가 무슨 재주로 그 거부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구원자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구원자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른손 지파의 오른손 장애자.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 지파의 오른손 장애자.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유능한 용사와는 완전 반대죠. 오른손 사회에서 오른손 불구로 살아가는 에웃의 어려운 삶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겸손해질까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네? 한창 잘 나갈 때일까요?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뭐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 이유가, 네, 그 환난을 통해서 참 내가 참 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을 것이지만은, 이런 분들에게 있는 특징이 대부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 편안하게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너 적지에 들어가서 공물 바쳐, 그리고 공물 바친 데 왕까지 암살해, 그러면 갈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들인 에웃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사사기 3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자, 암살할 때 장면입니다.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것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며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대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얼마나 세게 찔렀을까요? 그리고 이게 뭐 아무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세게 찔러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찌르는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자, 에옷은 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암살하는 방법, 칼 준비하는 거, 무기 정하고 이런 거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뜻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달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왕한테만 사용하는 최대 존칭어인데요. 두 가지 경우를 합니다. 낮잠 주무실 때하고 그 다음에 대변 볼 때로요. 그래서 아마도 왕이 죽으면서 배에서 배설물이 나와서 그 악취로 신하들이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 틈에 에옷은 도망가서 이스라엘 군사를 다 지켜냈어요. 퇴로까지 감안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연습한 결과가 있어요. 사사기 3장 27절에서 29절. 그들이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수들인 모압을 너에게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무를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셨고 그때 모압 사람 만 명을 죽였으며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자, 에옷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성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번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 그걸 감히 못해요. 네. 세상에서 업신받던 오른손 불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스라엘은 일어나고 모압군 만명이 죽고 80년 동안 평안을 되사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우리 이럴 때 인간 승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과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경영진은 어떤 사람을 선호할까요? 우리 차는 아직 모를 것 같고 우리 최근에 6대1의 그 어려운 통과한 우리 민주 씨는 잘할 것 같아요. 비결이 어떤 사람 선호할 것 같아요? 왜 자신이 뽑혔다고 생각합니까?
응? 회사의 컬처에 더 맞는 사람.
아, 컬처에서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인터뷰를 해보고. 역시 6대 1의 경쟁을 뚫을 만하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모라고 그러던데. 자, 능력 있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사람, 동료 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대충 뽑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는 중역을 뽑을 때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 회사가 있대요. 큰 회사요. 그렇지. 한 번 이상 뱅크럽시 한 사람이랍니다.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말씀 아닐까요? 자,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질문도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려면은 잘 나갈 때는 이 마음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참 자기가 어려움에 있을 적에, 아유, 나 같은 게 뭐라, 이런 마음이 들 적에 이런 마음을 보시고 쓰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붙잡히는 체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씁니다. 에옷이 어떤 이유로 오른팔 장애가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장애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암살자로 발탁이 돼서 모압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재나 보내자. 그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기뻐 쓰신 이유가 그 부족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합니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숙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바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 뛰어난 양손잡이 용사 같은 엘리트라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저는 최근에 나 자신을 믿지 않기로 그리고 백목사 보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짓이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 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삶의 프라이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은 결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은 나이하고도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한창 모을 때죠. 한참 모세요. 근데 언젠가는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건 아세요. 네. 자,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 나의 힘이 되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뭐 사실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한 생을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아마 원우 씨, 하영 씨는 아마 최고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가졌죠? 네, 태욱 씨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6대1의 그 경쟁에서. 태욱 씨도 또 자격증 하나 착 붙이고 참 우리 세상에는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참 정말 감사하죠. 우리 수연이 이제 곧 우리 세례받고 네. 우리 재창이도 이제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오른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여러분의 겸손한 왼손잡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주 평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부족함을 채우면서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세상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